에베소서 2장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원래 개역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나 호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러나 하고 바로 쳐놨죠. 그러나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낮에 우리 신장로님 잠깐 뵀는데 신문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어떤 신부님이, 캐톨릭 신부님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3학년에 편입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석사, 박사를 다 거쳐서 드디어 박사학위를 받은, 굉장히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그죠? 신부님이 불교대학에 가서 불교의 자비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신부님과 스님들이 참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저 멀리 사라지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좋은 소리 별로 해주지 않는 이런 교회에 오셔서 매번 욕을 먹으면서도 꾸역꾸역 오시는 거 보면 제가 참 여러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소리를 지르거나 흥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저에게 하는 소리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역점을 내는 것 같은 표정을 짓거나 그러면 저한테 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저한테 설교를 한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를 하느라고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55분을 했더라고요. 근데 나가시면서 다들 목사님 참 오늘 설교가 너무 짧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짧게 했는 줄 알고 이 테이블 보니까 55분이에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빠져들고 있어요. 자, 오늘도 빠져보겠습니다. 우린 지난주까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자들이었으며 어떤 지경으로 던져질 뻔했던 자들이었는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간과 죄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은 복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환자라는 자각이 없으면 의사의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모르고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허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영영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TV에서 아주 주가를 올리고 있는 어떤 철학자가 자기는 성경을 아주 깊이 공부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많이 읽었더라고요, 성경을. 그러면서 TV에 나와서,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들은 명심보감이나 노자나 장자에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성경을 잘못 공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명심보감처럼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 수 있는가가 적혀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적혀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죄인이었는가가 구약 1400여 페이지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 전체가.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 수 있는가의 방법이 적혀 있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주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있는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어요. 그죠? 그 시험하신 결과를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이죠. 왜냐하면 어벙한 민족을 이렇게 택해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하셨다면 나중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들은 원래 어벙한 민족이고 우리같이 뛰어난 민족을 처음에 택했으면 아유, 하나님이 그렇게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변명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들어서 1500년 동안 율법을 주어받잖아요. 근데 완전히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제 구약을 그렇게 닫아버리셨습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의인은 하나도 없고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뼛속 깊이 자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각이 있어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정말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 김세윤 교수님의 표현처럼 그냥 뿌리가 뽑힌 나무라고요. 그러니까 뿌리가 뽑힌 나무는 얼마 동안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죽은 거예요. 그죠? 뿌리가 바로 뽑히는 그 순간 그 나무는 죽는 거예요. 얼마 동안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질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하는 학자들은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다. 저는 뭐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만은 그렇게 꼭 써야 한다면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가 절망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은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언제나 그러한 절망적인 선언 다음에 대반전이 있습니다. 항상 대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러나 그러므로의 종교다 그래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막 해놓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놓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그러면은 그러나 그러므로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절망적인 우리의 옛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술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4절에 이르러서 대라는 게 그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고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와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7절까지는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제 말 그대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라는 것은 이 접두어는 기쁨을 상징하는 접두어거든요.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그런 기쁨을 상징하는 접두어가 바로 유라고요. 옛날에 어떤 나라에 왕자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그 왕자가 태어나는 것은 온 국민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때 쓰던 말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렇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 기쁜 소식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나라고 시작돼요. 개역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인데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다. 이것이 복음이죠. 사탄은 과거에 우리의 실존을 들어서 우리를 열심히 공격할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열심히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맞아. 나는 그런 존재야. 맞아. 루터가 항상 그렇게 공격을 받았다고 그러죠. 야, 너 같은 인간이 무슨 종교개혁이냐? 옛날에 네가 한 거 이거 봐라. 네가 그런 거 할 가치가 있는 존재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맞다. 맞아. 나는 그런 존재야. 그러나, 네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일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 나는 그런 존재야. 인정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긍휼에 풍성하신 은혜를 인하여 나를 건져내셨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감각기관, 그 감각기관인 영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 죽었던 영을 이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을 살려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리를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렇다라고만 생각한다고요.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맞아요. 맞지만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고요. 너무 그러면 복음이 주관적이 되어버린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복음을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7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던 그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이 볼 때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까지 왜 그러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다라고 그럽니까? 7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게 1차적인 이유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너무 주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죄예요.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부터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돼가지고요. 나를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내셨다라고 생각한다고요. 맞는 소리지만 그 전에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성경은 신본주의라고요. 우리는 항상 우리를 중심으로 그려나가는 버릇을 해가지고 그렇게 복음도 아주 감정적이고 주관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자랑하려고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상 그분의 의로우심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은혜로우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뿜어나오는 사랑과 긍휼과 의로우심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난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것도 어쨌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만한 뭔가가 있다부터 출발하는 거라고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복음은 지금 우리 본문에서 읽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다 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보세요. 믿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믿쁘다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이게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faithful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주는 일향 믿으시니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러죠.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눈에 들을 만한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그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나타났죠? 십자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기독교를 감상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예배당에 가서 나 오늘 울었어, 은혜 받았어 이건 아니라고요. 너무 감상적으로 흘러가지 마세요. 기독교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감상적인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고요. 제가 그것을 조금 자세하게 로마서 3장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뇨? 야, 여기서도 믿부심이 나오죠? 신실하심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려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똑같은 말이 나와요 여기에도,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는 이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들은 이미 1500년 전부터 구약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800년 동안 성전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거나 조건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 유대인의 유익이 뭐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1500년 동안 죽어라고 율법 지키고 열심히 속죄 제사 지내고 할례 받고 한 우리 유익이 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지금까지 죽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우리의 유익이 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그 수많은 민족 중에 말씀을 맡았던 자들이다. 그 자체가 유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유익이다. 어차피 그들도 실패했는데 그게 무슨 유익입니까?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종교가 있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아가지고 있었던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힌두교나 불교가 그때 있었어요. 힌두교나 불교는 기독교보다 훨씬 이전에 생겼던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몰렉 같은 우상들이 이미 있었고요. 그러면 힌두교에는 샤리라는 의식이 있어요.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화장을 한다고요. 이 불이 가장 활활활 탈 때 아내가 거기 뛰어들어가서 죽어야 돼요, 같이. 야만적인 그런 행위들을 했다고요. 인도 사람들은 갠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목욕하는 것 자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만우경전이라는 데 인간의 몸에서 생겨나는 그런 땀, 각질, 손톱, 무슨 똥, 오줌 이런 거를 아주 인간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매일 목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중탕이 없어요. 항상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남이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온 곳에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그 오염이 된 게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항상 흐르는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데 그 인도인들이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는 게 비시뉴 신이거든요. 그 비시뉴 축제를 요즘도 매년 한다고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갠지스강에 모여요. 그 갠지스강에서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그 비시뉴 축제가 있기 전에도 1년 365일 사람이 죽으면 거기 가서 화장을 한다고요. 다 태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시체를 태울 연료를 충분히 준비를 못해요. 나무나 장작 같은 걸. 그래서 타다가 항상 남아요. 그럼 그걸 갠지스강에다가 제도 뿌리면서 이 시체가 남은 걸 그냥 둥둥 떠내려 보낸다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강이 갠지스 강이에요. 시커먼 똥물이에요. 시체가 둥둥 떠다니고 거기다가 이 비신이 축제가 되면 거기 와서 사람들이 빨래하고 영광스러운 목욕을 하고 옷을 다 입고요. 그 사람들 옷을 입고 목욕하거든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먹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했던 거예요. 그 일들이요. 그럼 몰래기라는 거 아시죠?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풍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들을 몰래 그 우상의 가슴판에 있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 안에다 넣고 태워 죽이는 거예요. 도대체 그 복이 뭔지 말이죠. 이 왼수들은. 하여튼 오늘날 이 교회에서 복복하는 게 그냥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너무 복을 좋아해갖고 지 자식도 태워 죽일 만큼 그렇게 복을 좋아한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중국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벼슬아치가 죽으면은 그 무덤에다가 첩이라든지 하인들을 저승길 가는데 친구대라고 산채로 묻어버렸잖아요. 순장을 했다고요. 어떠한 신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의 존재를 모르니까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하는 그러한 와중에 진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확한 지도를 갖고 있었다고요. 바울은 그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비록 실패했지만 그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들더러 너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다고 하나님도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너희들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지 않는다. 천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너희들의 상태와는 전혀 무관하다. 너희들이 신실하지 않건 신실하건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편 51편의 다윗의 시를 인용하죠. 하나님은 온 세상이 원고가 되어서 하나님을 피고로 놓고 재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옳고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그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다면 지금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래도 신실하시다. 우리 신실하지 못한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그렇게 구원해내셔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다면 그러면 왜 우리가 죄인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셔야 되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는데 그러면 우리도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 소리 하들 말아라 나쁜 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마치 돌아온 탕자가 아니 내가 집 나가갖고 다시 돌아왔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반지 껴주고 옷 입혀주고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야, 참 훌륭한 아버지더라고 칭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이 아들이 야, 나 때문에 내가 집 나가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칭찬받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웃기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하는 놈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소리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일침을 가해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심, 의로우심은 바로 이런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다고요. 그 의가 뭔지 아느냐?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런다고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설명하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야.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낼 때 왜 구원해내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십자가로 지금 사도바리 끌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나오심, 공의로우심, 은혜로우심을 어떻게 표현을 하셔서 나타내셨는가 하면은 골고다의 십자가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을. 어떻게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속성상 죄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를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려고 만들어 놓은 어떤 인간들이 그대로 실패해서 야 이거 없던 걸로 쳐 새로 만들어야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벌하시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구시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드러난 하나님의 의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시적으로 역사에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이 땅에 사건화시키신 거예요. 실제로 아들을 십자가에 다셔서 아들의 피를 다 뽑아내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객관적인 사실로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분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얼마나 집요한 것인지, 그 긍휼하심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객관적인 사실인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세요. 그죠? 꼭 그렇게 십자가를 세우지 않으셔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꼭 그렇게 객관적인 사실로 골고다에다가 십자가를 세우셨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럼 느낌과 사실과는 다른 거예요. 이 사실에는 파워가 있다고요. 그러면 앙리 샤리엘이라는 사람이 쓴 빠삐용이라는 책 아시죠? 영화로도 나왔던 거. 그 책의 서문에 보면 그 사람이 왜 그 책을 썼는지를 적어놨는데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서점에 베스트셀러 칸이 있더래요. 그래서 책을 뒤적이는데 세 번 탈옥을 한 사람의 책이 베스트셀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열 번도 더 했거든요. 나는 열 번도 더 탈옥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더 베스트셀러가 되겠다. 아예 패스트셀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자기가 책을 썼다는 거예요. 얘가 좀 그렇지만 사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 역사에다가 그러한 십자가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딱 박아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주관적으로 갖고 있고 느낌으로 갖고 있고 감정적으로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기분이 좀 괜찮고 우리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아, 나는 구원받았네 기쁘네 이러지만 자기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지거나 자기가 조금 어떻게 안 좋아지면은 금방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린다고요. 그게 주관적인 믿음, 주관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단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나를 근거로 하지 않고 2000년 전에 골고다에 박혀있는 그 십자가를 근거로 한다면 그거는 내 기분이 안 좋아진다고 그 십자가가 다시 뽑혀가지고 뭐 아닌 걸로 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십자가를 딱 박아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나타내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깊은 영적 체험을 하고 은혜의 감동에서 뭐 눈이 빠지게 울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객관적인 그러한 사실로, 역사적인 사실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그렇게 십자가로 역사에 드러내셨고 그 십자가라는 객관적인 사실의 그 열매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7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만큼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거를 가시적으로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사실로 딱 역사상에 나타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로 구원을 받은 여러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주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받았네 하고 감격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유를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7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그거입니다. 거기까지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역시 소문이 아닌 풍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객관적인 사실로 나타내는 사람들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분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를 또 꽂아야 되나요? 십자가는 영단번에 일어난 거예요. 그죠? 영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 되어진 것으로 영원한 결과를 갖는 게 영단번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의로움을 나타내냐고요?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오는 여러 세대. 7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거기에서 쓰인 여러 세대, 아이오신 에페르코메이노스, 그 말은 아이오신이란 말은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히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죄만 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이요 인격이요 성품이신 그분의 신실하심, 의로우심, 은혜로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의로우심은 온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변했는가? 어떻게 저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횟가닥 변했지?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나타남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라고요. 아니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 되어가고 있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실존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먹칠만 하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조각가가 조각을 만들어요. 그 조각가의 영광은 이 조각품이 아주 훌륭할 때 사람들이 이야, 진짜 멋지다 할 때 조각가에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죠? 그러나 그 조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조각가는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훌륭한 작품에 의해서 영광을 받지만 그 조각은 그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야, 진짜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냐 하고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자, 이사야서 4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거심이로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영화롭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을요. 모든 것을 다 해주십니까? 네, 맞아요. 모든 걸 다 해주세요. 아이고, 그러면은 우린 망고강산이네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못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칭의, 성화, 영화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만큼도 보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안 사람은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의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개혁주의, 개혁주의 하니까 개혁주의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며, 하나님의 주권이라며, 아니라고요. 그걸 아는 자들은 알미니언주의자들이 하는 노력,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목숨을 걸고 쫓아가는 게 개혁주의라고요. 은혜를 아니까, 복음을 아는데 어떻게 안 쫓아가요? 그 감사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신 일을 아는데. 조지 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나 마틴 로이드 존스나 이런 분들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경건한 삶을, 그분들은 철저한 개혁주의자들인데도 이 경건한 삶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오죽하면은 매일매일 목록을 적어갖고 내가 오늘 했나 안 했나 그걸 점검하면서 사셨다잖아요, 다들. 그러한 노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 안에서 노력이 나와요. 그래서 그 노력이 안 나오면 가짜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노력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그거 아니면 가짜예요 그러면은 하도 많이 들으셔갖고 또 그런 얘기인가 보다. 가짜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중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들 중에 한 무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모든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의로움을 나타내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인생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만들어내고 계시며 반드시 만드실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에요. 7절까지 공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해결하셨다라고 계속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다고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만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전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느냐를 계속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계신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근데 내가 바로 그 예수를 희생시키면서 그 안에서 너희에게 지금 이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런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지은 것들은 싹 없애버리고 다시 새 걸로 만들겠다가 아니라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희생도 어마어마한 아들인 예수를 죽이는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이 땅에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면서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존재라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희생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 믿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보려고 그러지 믿지려고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믿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 믿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쟤는 나보다 조금 일하는데 근데 나보다 더 칭찬을 받고 있네? 그걸로 질투한다고요. 믿지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믿지는 삶이에요. 희생하는 삶이라고요. 그 삶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라니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유효한 것이라는 것은 남는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남는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의 소유로 형제의 부족함을 채우라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고죠. 예수께서 자기네 부유함으로 자신은 가난해지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말이에요. 우리더러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을 살라는 권고라고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 15절의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기록한 것 같이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6장 만나 이야기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16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주게 하는도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 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16절부터 17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오멜은 되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이 말을 고린도전서 8장 15절에 인용한 거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바로 이 만나의 이야기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만나로 하여금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웠죠. 이스라엘의 부족을 만나가 채워준 거예요. 그죠? 만나의 이야기를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은 뭔가 부족했어요. 가난했어요. 빈곤했어요. 그것을 뭐가 채워줬어요? 만나가 채워줬단 말이에요. 만나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 만나가 뭘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자기의 부유함을 비우시고 자기가 가난해짐으로써 우리를 부요케 하는 희생의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출애굽기의 이 만나 이야기를 인용해서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다라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다 놓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다 비우시고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자기가 가난해지고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희생의 삶을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너희도 그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고하는 게 고린도후서 8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믿으면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축복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이야기하냐고요. 오히려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7절 보세요.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쫓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지금 나를 쫓아온다고 하는데 뭘 원하고 쫓아오는 거냐. 네가 나를 쫓아옴으로써 원하는 나랑 같이 다니면 병원에 안 가도 병이 낫고 나랑 같이 다니면 일을 안 해도 먹을 것이 나오고 그런 것이라면 너는 오지 않는 게 낫다.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는 자다. 니들이 요구하는 거 해주러 온 자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근데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병 걸린 거 병 낫고 만사형통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냐고요. 그런 얘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셔서 죽이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그건 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왜 만나가 하루치만 내려왔는 줄 아세요? 그 다음날 놔두면 썩어요. 구데기가 돋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만 딱 두 배가 오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만나가 썩는 게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썩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날은 썩고 어떤 날은 왜 안 썩냐고요. 누군가가 어떠한 힘이 그것을 썩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금요일날 만나를 두 배를 거두었어요. 토요일날 안식일날 그걸 먹기 위해서. 일요일이 됐어요. 그러면 그 만나가 그때까지 있어요? 일요일이 되면 썩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죽으셨죠. 진짜 만나이신 그분이 안식일 전날 죽으셨어요. 안식 후 첫날 만나는 썩지만 예수는 썩지 않고 무덤을 열고 나오셨다고요. 너희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그 만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를요. 예수가 썩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것이지 만나는 곧 썩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루에 하루치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어떻게 끝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거는 그냥 하박국 얘기예요.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하박국 이야기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요.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각만 하면 그 은혜에 그 의에 나타나신 그것만 생각하면 좋아서 죽겠습니다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라고요. 그거는 하박국이 한 거죠. 그럼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희생의 삶이며 섬김의 삶이에요.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읽고 가자고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못생겼으면 사람들이 아 보기 싫어 그랬다니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 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집 나간 자식을 위해서 맏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거기에 순종하여 죽이신 맏아들의 희생. 그 희생을 여러분 정말 아시냐고요. 여러분 아들이 집 나가면 사실 이익이에요. 방 하나 비죠. 용돈 안 줘도 되죠. 뭐 공부해라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런데 왜 울고 불고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냐고요. 내 새끼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주셨다고요. 집 나가서 주염 열매도 못 먹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반지 끼워주시고 옷 새로 입혀주시고 깨끗이 닦여주시고 포옹해주시고 잔치를 치러주셨다고요. 그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를 아신다면 그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우리가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에 그분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삶이 나와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패서라도 그렇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죽은 시체를 살려갖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다 딱 앉혀놓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험악한 삶 살고 싶지 않으시면은 지금 행복하시고 쫓아가는 게 나아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든 끌고 가실 거예요. 죽지도 못해요. 여러분 괜히 약 먹고 쇼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장만 버려요. 절대 안 죽어요. 거기까지 끌고 갈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살려서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 고집으로 요한복음 6장 44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에서 이끌다라는 이 헬퀴오라는 말은 그냥 순순히 쫓아오는 것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려고 반항하는 것을 끌고 가는 단어예요. 헬퀴오라는 것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끌고 가는 거,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걸 끌고 가는 게 이 헬퀴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실 거라니까요. 거룩한 삶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항복하셔야 돼요. 왜 전부 바닥치고 교회에 나오는 줄 아세요? 진짜들은? 그렇게 안 하면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돈 많이 가져보시면 알죠. 그게 자기를 어떻게 끌고 가든가요.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천만에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요. 그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가난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정말. 자 마지막으로 제가 빌레몬서를 한번 볼게요. 성경 66권 중에 우리가 오늘 한 권을 읽는 거예요. 빌레몬서는 딱 1장밖에 없으니까 집에 가셔서 나머지 65권 열심히 읽으세요. 하도 성경들을 안 읽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우리의 형제 디모데는 사랑하는 우리의 동역자 빌레몬과 우리의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자,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부자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집에서 교회가 모였을 정도고 노예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며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소문을 좀 들어야 된다고요. 이런 소문을. 그대가 우리와 더불어 누리는 믿음의 사귐이 효력을 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그대가 충분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그대에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바울이 골로새에 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에베소에서 이 빌레몬은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니까, 형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이 편지를요.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빌레몬의 집에 있던 노예였어요. 근데 왕창 뭐를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가서 탕자처럼 허랑망탕 먹고 있었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갖고 바울을 만나서 거듭났어요, 오네시모가. 근데 이 오네시모를 지금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를 주워갖고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네시모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대라는 거예요.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나의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어서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하여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하여금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특히 그가 나에게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는 것과 같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희곡이라고 생각하고 극을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빌레몬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우리, 당연히 우리죠. 훔쳐갖고 와서 퍼마시던 죄인들. 그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하나님에게 보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는 것과 같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이 죄인들을 나로 봐주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나 주세요. 빚을 바울이 다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뭘 훔쳐왔다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 빚진 거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가지고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예수라니까요.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내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고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사세요. 우리의 대언자세요. 우리는 그분을 향해 돌을 들어서 찍었던 자들인데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내가 저들의 빚을 다 갚겠다고 나서신 거예요. 그 희생을 진짜 아시냐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정말 마음 깊이 절절히 깨닫고 계시냐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 보세요. 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누가 죄를 지을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셨으니 우리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그렇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따뜻한 배려, 이 배려를 아는 분들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려고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설교 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듣고 계시는 거죠. 어떨 때는 제가 여러분 율법을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런다고요. 맞아요. 못 지켜요. 근데 은혜를 아는 자들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아는 만큼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삶에서 노력이 나와야 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은혜를 아는 만큼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기노스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건 뭐라고요? 내 네페시가 그 아는 사실에 반응하게 되는 게 아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어떤 노력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그런 다른 박질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으며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이 볼 때 진노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타는 불 속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사이다가 탁 튀셔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만천하에 드러내졌어요. 나타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분의 사랑과 긍휼에 앞서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세세토록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실 것이고 그렇게 되기까지 헬퀴오,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그 길로 한 발 한 발 발길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상태에서 4절로 넘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서는 이제 그게 나타나야 된다란 말이에요. 노력하세요, 여러분. 노력하세요. 자기를 치는 연습을 하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노력했던 것처럼 노력하셔야 돼요. 잠을 줄일 필요가 있으면 줄이셔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것은 개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못 살아요. 자기를 자꾸 쳐가면서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